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제 제목인데요. 심플하게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저희는 믿죠. 아닌가요? 통치하시는 나라. 약간 영적인 영역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신비의 영역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영역으로 진지하게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의외로 진짜 액티브하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것들을 보고 믿으셔도 됩니다. 몇 달 전에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한 40대쯤 되시는 젠틀한 좀 흑인 여성분이 있었어요. 되게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근데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연히 존 하퍼가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실존하다면? 왜 끔찍한 일들이 있을까? 이 말이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이 완전한 하나님이 왜 불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신 자체가 불완전한 거 아니야? 난 그런 건 못 믿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수많은 악행들을 읊기 시작했어요. 네, 정말 시크하게 가시던데요. 그 자리에 정말로 외치고 싶었지만 외치지 못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다고. 저는 의외로 전도의 자리에서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봤을까를 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분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요.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외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끝없이 비유로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시 살아남으심을 증거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또 오늘 본문은 뜻깊은 거는 마지막 이야기죠.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이 지나갔어요. 그 직전에 기도로서 밤을 새셨죠. 기도로서 뜨겁게 밤을 새시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만찬 때 자기를 배반할 자, 나를 팔 자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게 21절인데요. 이제 46절에 이 47절 바로 전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오늘 47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누가 오나요? 제자인 유다하고 대제사장 무리. 그리고 큰 무리가 와요. 장로들에게서 파송됐죠. 칼과 뭉치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전 뭉치가 뭔가 싶었지만 몽둥이입니다. 옛날 말이라 그래요. 저는 여기에 성경에 되게 의도적이론 저자의 의도가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이들을 좀 자세히 묘사했죠. 칼은 로마 시대 대표적인 병사 무기예요. 그리고 또 열심당, 질럿, 샬롯이라고도 하는 이들이 사용했던 무기예요. 이들은 힘으로 로마로부터 유대를 다시 가져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몽둥이가 나왔는데요. 이들은 또 신전 경비대, 민병대가 보통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칼을 가진 자가 한 명 더 있죠. 오늘은 마태복음에는 제대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과 몽둥이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저는 정당방위 아닌가요? 법적으로 정당방위인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고하시니까 아닌가요? 아니래요 변호사님이. 그 길을 치유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죠? 자기가 가진 힘을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아냐. 12군단이 되는 천사. 그걸 내가 모르겠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잡혀간다고요. 내가 이미 말했던 그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믿고 있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선징악. 저는 살짝 믿습니다. 아니요, 제대로 믿죠. 저는 앞서 만났던 전도했던 사람도 이걸 믿는다고 생각해요. 신이 있다면 이 악행들을 가만히 두실 수 없다. 악한 사람이 저렇게 많고 내 안에 악함도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이렇게 불안정하다. 왜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냐. 저희들은 왜 하나님이 있다고 믿나요? 뭐가 다른가요? 결국 승리하실 분이 있다고 믿죠. 저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무신론자들과 우리들이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보이는 이 악함, 부조리들, 이걸 다 허용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방법의 차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힘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심오하시죠. 저는 심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전에 있을 때는 안 잡고 칼과 몽둥이를 이제 와서 들고 왔네. 이건 다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왔네. 예수님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셨죠? 칼은 칼로 망할 거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가 언급했던 칼과 몽둥이를 이제 언급하는데요.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 누굴까요? 마태 제자들이자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요, 바로 떠오르는 한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 마태복음 7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해요. 혹시 서기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좀 진짜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사건이 터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성전이 무너져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것 그대로 무너집니다. 무너질 거야.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한탄하셨죠. 슬퍼하셨습니다. 무너질 성전을 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죠. 실질적인 성전을 무너지는데요. 이때 모든 주축이었던 질럿, 유대인 반란군,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 세력들이고요. 이 성전 경비대, 모두 칼과 폭력으로 끔찍하게 멸망해요. 이것을 역사는 유대인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마태복음 독자들은 바로 생각했을 거예요. 뭘요? 칼로 갔던 그들이 칼로 멸망한 그 사건을요. 진짜 칼로 갔던 그들이 칼로 망했구나. 이건 극적으로 또 어떤 이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랑으로 가신 분이 있죠. 예수님의 방법을, 예수님을. 부조리한 조직들이 고발하는 것에 있어서 가만히 계심으로 끝까지 예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전에 바로 떠오를 겁니다. 왜 붙잡혔을까요? 사실 아시죠? 저나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저는 사랑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부활을 보여줘야 됐거든요. 예언되었던 그들은 예언처럼 망했어요. 그런가 동시에 교회는 어떻죠? 지금도 저는 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간 사역하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세리와 과부의 친구가 되셨죠. 가장 낮은 사람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가요? 어부들이죠. 그리고 세리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열심당 사람도 있었고요. 되게 다양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용서하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뭔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성기를 받고자 하면 성겨야 된다고, 용서하라고, 도와주라고. 우리는 사람들을 돕죠. 저도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지만 몇 달 전에 이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언젠가 보답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저보다 더 힘드신 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힘을 가난한 사람에게, 약자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고 그 힘을 군대로 뭔가 치고 죽이고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병든 자, 가장 수치스러운 자에게 다가가셨어요. 악에 졌나요? 아니죠. 정말 찰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 몇십 년 동안 건축된 성전도 그 칼로 갖고 칼로 망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아직도 성경엔 이름번에 7번. 몇 번이죠, 그러면? 490번? 갑자기 죄송합니다. 수학이 안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방법이 뭐죠? 낮아진 거. 저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사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예로 들자면 의사는 힘을 가지고 있죠. 지식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고칠 힘이 있지만 그것을 돈을 주는 자에게만 고치고 뭐 돈을 주지 않는 자에게 고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행할 수도 있죠.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낮은 자의 자리에 가는 것은 저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칼은 칼로 망하고요. 사랑은 사랑으로 흥할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이 지식에 어떻게 반응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와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큰 마음 뭐라고 얘기하죠?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리고 마가복음의 12장 39절 40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왜 그렇게 행했을까요? 자기가 높아지고 했어요. 높아지고자 했어요. 높아지려면 거룩해 보여야 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고요. 길게 기도했다고 하죠. 근데요, 그 앞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이 과부를 멸시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율법대로 도와줬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죠? 다 도와줬다고 하죠. 근데요, 그 부가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죠.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자기가 죽은 요나의 표정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시죠. 저는 악에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 돈을 안 받음에도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이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게 행복해서? 저는 부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실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겼기 때문에. 행복함의 가장 큰 동기,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법에 따랐을 때 주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했을 때 가진 재산을 다 팔죠. 왜죠? 서로 공유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왜 낮아질 수 있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70년 후에 서기 70년에 칼로 망한 것처럼 저는 현대교회에 문제점이 많다라고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곳은 흥한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사랑으로 흥했어요. 저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아지고자 하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그 방법을 보이시고 행하길 원하세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낮아진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지셔야죠. 돈 버셔야죠. 세상의 방법을 취해야죠. 아닌가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모든 것은 뒤집어집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리처드 도킨슨이 Got the Illusio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도 얘기하죠. 강한 종교라 살아남았다고. 근데요,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아요. 교회는 언제 흥했을까요? 교회가 박해받을 때요. 교회가 가장 약할 때요. 가장 낮은 자를 도울 때요.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구할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은혜로 낮아질 때 성장했고 전염병이 돌 때 로마에 전염병이 두 번 돌았는데요. 이 두 번 돌 때 그들을 도왔을 때 로마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종교가 되었을 때, 로마의 주종교가 되었을 때 쇠퇴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가 아니에요. 박해를 받는 자가 더 성장하고 약한 자가 더 강해지고.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 악을 허용하셨는데 나는 선으로 행했는데 칼로 망한다라는 거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나는 칼을 받았는데 누군가 내 귀를 잘랐는데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전종원 전사님이 열심히 욥기에 대해서 나누셔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잠깐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욥인데요. 지난 사경회 때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죠. 그 전날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한 4시간 정도 세미나를 했는데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욥에 대해서. 아,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욥의 욥기 2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잘 아시죠? 실제로 순금같이 되어 나왔죠. 욥이 이걸 바라봤을까요? 근데 맥락상 보면 이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나님 도무지 찾을 수 없어요? 라고 계속 외쳤던 욥이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세 번역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은 아실 수 있으련만. 느낌표가 하나 있죠. 뜻은 뭐죠? 나 흠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발 오셔서 이런 악한 일 말고 나를 테스트해 주세요.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을 주시죠. 되게 기이합니다. 사실은 대답도. 세상만사 너가 다 아냐. 근데요, 욥의 고난을 건져달라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이 대답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 답이 해결책이 돼요. 왜 해결책이 될까요? 저는 이것은 욥은 살아계심을 그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너가 모든 것을 아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욥은 기는 끝나죠. 욥은 어떻게 됐죠? 재산이 두 배가 됐죠. 또 고난이 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죠? 근데요, 욥은 끝까지 믿었을 겁니다. 어디에 있어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떨어지고 낮아져도 하나님은 올리실 거고 나는 끝없이 겸손해지는 욥이 되었을 겁니다. 신기하게 여러분이 아시던 그 말대로 순금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믿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셨죠. 저는 여러분이 눈물, 기도, 갈등, 어려움 그 가운데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서 그렇죠. 저는 이건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저는 본문에서 크게 은혜도 받았던 부분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칼을 든 두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아니죠. 한 사람과, 본문에 정확히 나오는 건 한 사람과 무리죠. 그 무리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다시 그 귀를 잘랐던 베드로입니다. 칼은 칼로 망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칼을 휘두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는 실수한다고 생각해요. 칼은 칼로 망한다는 거 알면서도 내 안에 화가, 내 안에 생각이, 내 안에 판단이 사람들에게 칼로 다가가죠. 근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말고라는 이름을 여기에서만 나오는데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거에 동의해요. 성경에 언급한 것은 초기 크리스천 그 공동체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치유하심으로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그는 믿었을 거예요. 저는 그 죄의 가장 큰 문제, 칼은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죄는 남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창피한 과거지만 한 20년 전에, 벌써 20년이 됐네요. 친구한테, 20살 때 친구한테 이게 돈을 빌렸는데 한 10만 원 정도 빌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던 시절입니다. 갚기 싫었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찾고 찾아도 안 찾아지더라고요. 저의 실수 때문에 그 아이는 10만 원을 손해봤죠. 저의 이기심 때문에. 나중에 연락이 안 됐는데 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저는 실천했습니다. 5분의 1을 더하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이자를 많이 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럼 헌금하면서도 계속 기도해요. 사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도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영상으로 본다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싶어요. 미안해요. 근데요, 저는 헌금을 했던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죠. 말고의 귀를 치료하셨듯이. 사실 아시잖아요. 왜 제가 왜 이렇게 악한가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요? 내가 악한 걸요. 내가 부족한 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데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이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가 동시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나의 행동을 해야만, 내가 심어야만 구원을 얻나요? 이거는 이 말만 듣지 마시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경고를 하는 거는 너무 한마디만 듣고 판단하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는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그 기준을, 그 행동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셨죠. 세상의 그 어떤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아마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나 여기서 내가 한번 사랑해보면서 사랑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바로 발견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정말 끝까지 낮아져 보세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근데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누군가는 낮아져야 했고 누군가는 높아져야만 했죠. 부조리하죠. 저는 여기서 공산주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공산주의가 그걸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실패. 로봇처럼 만드는 방법이 얼마나 끔찍하게 실패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시지 강제로, 강압적으로. 그러면 공산주의처럼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으며 혹시나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자리에서 꼭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피조물도 자연도 같이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성경은 전체를 본다면 인간은 실패한다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갈 수 없다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끝까지 사랑하시면 돼요. 근데요,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내 욕심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구제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월드비전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되게 이제 못 참겠답니다. 사람을 못 믿겠대요. 왜냐? 멀리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나이키 티셔츠를 누가 뭐 선물로 줬겠죠? 입었나 봐요. 그랬더니 뭐 수많은 욕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 사람의 동기가 뭐였죠? 남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녔겠죠.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 저는 동일한 방법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멘토링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 때 하신 말이 있어요. 세례요한처럼 살자. 세례요한이 나는 쇠해야만 하겠고 그는 흥해야 된다.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말했죠. 여러분이 낮아지면 예수님이 높아지세요. 이거는 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목사님도 동일하게 언급하셨는데요.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이 논리는 예수님도 흥하고 우리도 흥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면 되죠. 그러면 끝, 해피엔딩이죠.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는 방법, 십자가를 방법을 택하셨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으셔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왕이셔서요. 섬기는 자가 왕이셔서. 낮아지는 자가 왕이셔서요. 여러분 어떻게 낮아지냐고요? 아시잖아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 성경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칼은 칼로 망하는 역사를 보시고요. 결국 교회는 이렇게 흥했고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명이라도? 한 명은 있겠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 아시죠? 베드로도 아시고요.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을 여러분은 외우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요? 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끝없이 기다리는 나라. 여러분이 참고 기다리면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있죠. 못 참죠. 빨리. 특히 한국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요. 돈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돈으로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뭐 힘으로 이긴다는 사람들은 힘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찰나라고 생각해요. 아니, 길어 보이죠? 내 영혼에 비하면 찰나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저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요.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예요. 그래서 세상 이치를 따라가야 돼.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말씀대로 사랑해봤더니, 말씀대로 용서해봤더니. 예수님은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가장 부조리한 길을 걸으시면서요. 예배 때마다 제가 아까도 했던 이야기였죠. 하나님 살아계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뭐가 흥한지 한번 보시겠어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지금 이 당장에 어떤 것이 잘나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낮아지고 여러분이 섬기고, 저는 섬김의 자리에 계신 셀리더 그 모두, 그리고 수많은 여기 프로덕션 팀 그리고 찬양 팀, 그거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팀이 이렇게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무명처럼 보이나 유명한 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울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면서, 좀 힘들죠? 부조리하죠? 하지만 그 부조리함을 견뎌내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초대되셨으며 여러분이 거기서 만약에 울며 기도했다면 분명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얻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